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나 늘 그랬듯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어렵고 뭐가 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미궁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기쁨에 겨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겠노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즐거이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율법을 지켜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우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처음에 회심하고 죄를 회개하며 경건하게 살겠다 마음먹었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그 해결을 구하고 간구하며 기도에 열심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게 되는 현실은 그러한 열정적인 기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것을 파악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남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봉독하는 게 남포교회에서는 절대 전혀 뽀대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 누구에게 함부로 자랑할 수도 없고 그걸로 조금이라도 뭐랄까 잘난 척을 하려고 든다면 주변에서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게 애매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별로 인정 못 받고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경계에 우리는 늘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뭘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이미 구원도, 이미 은혜도, 주실 만한 많은 복도 이미 내려주시고 알아서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현실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슨 의미와 의의를 가지며 도대체 나는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시간이면 족하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보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누구든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으니 너희는 다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자도다. 자도다 하는 거죠. 은혜롭고 감동적인 표현이지만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매일 24시간 1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손가락, 손바닥 가운데 못으로 계속 찔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24시간 같이 느끼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모르니 갑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라는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대. 어떤 자는 먹고 어떤 자는 먹지 않고 어떤 자는 하인이 어쩌고 저쩌고 어떤 자는 어떤 날을 낮게 여기고 어떤 자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데 하여튼 그게 잘 뭉탱그려져서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연결되고 있는 이 글을 놓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최 무슨 소리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는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놓여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위해 한번 고린도전서로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고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인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당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이전 구약시대와 달리 많은 이방 교인들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살아온 그러니까 민족적 배경, 생활 습관, 문화가 달랐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부터 내려온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전부터 금기시해온 습관, 특히 음식에 관련된 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지 않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삼겹살 냄새 풀풀 풍기며 저 동쪽 끝 한국이란 나라에서 온 동양인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 사이에 이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새로운 이방인들은 그거와 이거는 별개니 너희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인에겐 유대인의 절기가 있고 이방인에겐 이방인들이 지켜오던 절기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중요한 절기, 즉 명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추석과 설날이 있죠. 이제 같이 예배에 모이는 사람에게 더 이상 그러한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똑같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먹는 것도 그런 것을 먹지 않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요.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어떤 날을 똑같이 여기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그런 것을 두고 형제들과 충돌하지 말라. 갈등을 일으키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보신 고린도전서 10장도 그 맥락에서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 시장에서 파는 거의 모든 음식물은 오전에 아니면 그 전날에 우상신의 신전에 제사로 올려졌던 음식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가 끝나고 시장에 나와서 파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보신 것처럼 25절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비록 우상을 위한 제사에 쓰여졌던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처음 이 세상에 뿌려지고 열매 맺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먹으라고 주신 것이니 누구든지 묻지 말고 그 양심을 위하여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구라도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환자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구든지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라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먹음으로 그걸 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그의 신앙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면 그를 위해 먹지 말랍니다.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요구입니다. 차라리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찍어주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맥콜과 천연사이다는 먹지 마라. 대신 다른 거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편한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가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니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을 함으로써 너의 형제가 너의 이웃이 시험에 들게 되게 된다면 너희는 그를 위하여 그것을 삼가라 라는 이야기죠. 앞서 봤던 이야기와 연결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보니 모든 것을 내가 아닌 내 이웃을 위하여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야기였군요. 주를 위한다는 것은 주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요 주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에 동참하여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렵고도 곤란한 일이었는데 점점 더 우리의 기대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배타적으로 모든 것을 이타적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장면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바다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와 보디발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상황을 가리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는 것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로 인해 그의 주변이 다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뭐랄까요? 그 인생도 생활도 돌보기가 힘들고 허덕여 여러분의 내일과 여러분의 당장의 앞날을 걱정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앞날을 그렇게 걱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복이 되고 창세전부터 약속된 모든 복을 받고 된 것은 기정사실이며 동시에 불변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보신 요셉처럼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로 끌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주인집을 부자로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공헌을 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이왕 노예가 됐으니 내 인생 한번 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보리라는 야망을 갖건 말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집에 머무는 것, 그가 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만으로 그 집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그 생각을 못하고 여러분이 당장 갖춰야 할 조건들, 어떤 스펙들, 어떤 외모적인 것들에 당연히 관심이 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입김이 닿는 곳,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만져지는 곳,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바울이 주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죽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라, 믿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하는 하품은 그 전에 하던 하품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너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보는 핸드폰은 예전에 보는 핸드폰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건네기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힘들고 비오고 어려운 날에 1분 일찍 예배당에 오는 것, 속으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교회 선후배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접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포교회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 이 대한민국을 형통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데 그 앞장서는 역할로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존재, 형통한 자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어제 콘서트에 가서 슈베르트의 운명고향곡을 들었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어 할 때 베토벤이라고 고쳐주지 마시고 맞아, 나도 슈베르트 교향곡 중에 운명을 제일 좋아해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거라고요. 주를 위하여 못나게 잘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제를 위하여 같이 바보가 되십시오. 제가 맡고 있는 청년이부에는 아주 훌륭한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의 실명을 얘기하면 혹시 시험에 드는 다른 분들이 있을까 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형제는 참 훌륭합니다. 본인의 집도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모임이 끝나면 모임에 참석한 거의 모든 청년들을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 집들이 제각각이어도 한 명은 강서고 강북이고 다른 한 명은 강동이라 할지라도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집까지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나서야 본인은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단 한 번도 자기가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 특히 본인의 후배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메뉴를 먹으러 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늘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저는 같이 감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저는 집에 안 바래다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시험도 들고 늘 뭐라 그럴까 불만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제 차로 다른 청년들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는 건 전혀 뽀대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 대놓고 저한테 와서 그 형제와 저를 비교하며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 형이 청년이부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죽는 것,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꾹 참고. 저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그 형제한테 너는 왜 나는 뭐 먹고 싶은지 안 물어보니, 너는 왜 나는 집에 안 데려다 주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삐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절이 시간이 지냈더니 그 친구와 저와는 조금 특별한 뭐라 그럴까요? 신뢰가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 그 형제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문제로 그 형제가 혹시 다른 청년들과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 형제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 네가 맞다. 내가 걔한테 전화해서 걔가 틀렸다고 얘기할게.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언제나 네가 억울하겠지만 참아라. 네가 많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먼저 네가 잘못했다 그래라. 다 네가 양보해라. 다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자. 저는 늘 그랬습니다. 건드리기 힘들고 서로가 참 감정적으로 추스르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 고비들을 서로 격려하며 지내오다 보니 어느덧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무조건 양보하라 그러고 그 친구는 저에게 아,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 않는 순간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칭찬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칭찬하게 되었군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냐 하면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십시오. 억울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옳고 여러분이 맞고 여러분이 더 잘날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라는, 위험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억울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을 찾아오십시오. 특별히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비속을 써서 죄송하지만 뒷담화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시원하게 같이 욕해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무엇이 옳은지 얘기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와 푸시고 저희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자매와 여러분의 교우들과는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제 목사님한테 개기지 말라, 특히 저한테 개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교가 끝나고 한 14명쯤 되는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일종의 조리돌림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저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면 아무리 개교도 좋고 아무리 반항해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니까요. 저와 그런 시간을 같이 하시고 제가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속한 사회나 직장이나 학교에 계실 땐 여러분이 저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화목하고 화목해 하여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오늘 이 땅에 이 땅을 형통케 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 땅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미워할 줄밖에 모르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창조해내는 그런 동역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